요한복음 14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통상적으로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식사였는데 식사 중 예수님은 잔과 떡을 돌리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절기 기념 식사였습니다. 그들이 섭취하는 갖가지 음식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회상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쓴나물, 짠물, 꿀과 견과류를 섞어서 쓴 죽과 같은 음식 등이 있었는데 짠물은 저들의 눈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쓴나물은 종살이의 쓴 경험과 애굽의 강제 노역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저들의 강제 노역 중 벽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던 흙 반죽을 회상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애굽 생활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식은 매우 상징적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상징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건을 기리는 의식 이상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뗀 떡은 우리를 위하여 부서진 그분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무교병은 그분의 죄 없는 삶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잔은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그 저녁 식사에다 전적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하나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그 제자를 가롯 유다라고 지칭하셨으며 그가 그런 천인 공로할 일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3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너희에게도 하겠다. 내가 잠시 더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 후에는 내가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그러나 베드로는 이 직전의 진술에만 마음이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잠시 동안은 더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 후에는 내가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일련의 질의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여기 13장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는 식사 도중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잠시 동안은 더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 후에는 내가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니라. 베드로는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당신을 위하여 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서 이 말은 기본적으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후에 베드로의 마음이 상당한 고민에 빠질 것임을 알고 주님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볼 때에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심히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것임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즉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메시아와 함께 지상에서 통치하며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는 한편 메시아에 대한 이런 관념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저들은 고난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민에 빠진 사람에게 주신 첫 처방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것은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 진정한 치유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 안절부절할 때마다 여러분이 혼란에 빠질 때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처방이 될 것인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신뢰하기만 하라. 그저 나를 믿어라. 그러나 가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등산을 하는 사람의 사정과 유사합니다. 산에 오르다가 조금이라도 손을 놓는다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등산가들은 죽을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붙들고 늘어지며 발 밑 수천 길 낭떠러지 위로 연결된 밧줄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자세로 베드로는 여기서 붙들고 늘어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들아 그냥 손을 놓으려무나 그는 잡은 것을 더욱 강력히 부여잡으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또 대답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아들아 손을 놓아라. 그는 한 번 더 힘차게 끌어당기더니 단말마적인 절규를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손을 놓아라. 그가 부르짖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 누구 없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끔 그분을 단순히 신뢰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종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조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놓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므로 나는 이 구절에 대해 무슨 논문을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처소를 두고 베벌리 힐에 있는 맹신과 같은 것을 상상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이 달리고 잘 손질된 잔디밭이 있는 거창한 건축물 말입니다. 대개 맨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마음에 떠올립니다. 침실이 7개에다가 욕실이 5개, 광장같이 넓은 주방 등등이 있는 집 말입니다. 우리가 새 몸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잠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침실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길 저편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라든가 아니면 길 이쪽 편에 큰 맨션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저 거할 곳이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그는 우리의 몸을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갖게 될 새 몸을 가리키는 새로운 하늘의 몸인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나는 이 몸이 아니라 몸 안의 영이며 나는 장막과 같은 이 현재의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것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장막에 대해 생각할 때에 그것을 영구적인 거처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휴가도 한두 주는 좋지만 결국은 목욕을 하기 위해 난로에다 물을 데울 필요가 없는 자기 집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내 집이 가장 좋다는 말입니다. 장막도 한동안은 좋을 수 있으나 그것은 영원한 안식처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영구적으로 장막 안에서 살도록 한다면 여러분은 천대를 받는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영의 일시적인 거처인 이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나에게는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새 몸이 있습니다. 유전 인자나 인간적 연약함 등을 통하여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전적 기능 장애가 전혀 없는 새로운 몸인 것입니다.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영구적으로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몸을 가진 우리는 종종 괴로워하며 몸의 제한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몸이 없는 영이 되어 우주를 떠도는 어떤 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몸을 덧입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몸으로부터 떠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3절, 6절, 8절 말씀.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처소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러 가신 그 영광스러운 새 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인데, 이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었으며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먼지를 구성하고 있는 17개의 요소가 그대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 것입니다. 흙으로부터 만드셨으나 단순히 흙으로부터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게끔 만드셨습니다. 지구 환경을 감안하여 우리 몸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내 몸은 평방인치당 14파운드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구안되었습니다. 내 몸은 대기로부터 산소를 흡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79%의 질소와 20%의 산소 그리고 1%의 기타 기체로 이루어진 이 대기 속에서 내 몸은 산소와 질소가 지금처럼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안되어 있습니다. 이 대기가 산소와 질소가 각각 절반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율로 구성되었더라면 여러분의 몸 전체 기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소가 질소의 두 배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대기의 배합 비율이 역전되어 질소가 20%이고 산소가 79%가 되었다면 속이, 즉 아산화 질소가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절제할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돌아다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이 달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화성에 살도록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목성에 살도록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우주의 달은 어느 혹성에 살도록 만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확신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지구로부터 지구와 같은 체질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환경은 어떤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환경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매연이나 오염이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런 하늘 환경으로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면 산소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환경이 어떤 것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주복을 입혀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기압에 견딜 수 있게 만든 옷을 입혀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등에는 질소와 산소 탱크가 매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도성이 1400평방마일이라고 한다면 중력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므로 우리는 아주 무거운 신발을 신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땅을 딛고 서서 정상적으로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복을 입어야 할 것이며 뒤뚱거리며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환경에 맞게 고안된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치수일 것이므로 여러분은 그 새 몸을 입고 우주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영이 이 몸을 떠나게 되면 내 영은 그 새 몸, 즉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새 몸을 입고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책을 읽어보아도 이것 이상으로 잘 이론을 갖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질문, 즉 주여 왜 제가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까? 저는 당신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약간 궤도를 벗어난 언급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와 부인에 대해 예언하시고 난 다음 그를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는 첫 번째 질문, 즉 당신은 어디로 가려 하시나이까에 대해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장차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이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영접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도마가 두 번째로 질문을 제기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것은 저녁 식사 후 식탁에 둘러앉아 나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담 장면입니다. 당시의 습관을 쫓아 식탁에 기대어 비스듬히 누워서 나눈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 논의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로 가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거리로 가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도마의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니라. 이것은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과격한 발언입니다. 이런 과격적인 발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너무 편협하다느니 고집불통이라느니 하면서 우리를 증오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지 간에 종착역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유일성을 강조하면 저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말할라 치면 저들은 금세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입장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과격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과격분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과격하여 그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언급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여 어떤 중간 지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이런 말씀들은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지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하였습니다.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 하시고 난 뒤 그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만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영생의 소망에 대해 그릇된 견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상상해낸 것에 의지하게 될 뿐 영생의 소망에 대해 전혀 사실적이지 못한 기초를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과격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거나 아니면 사기꾼으로 보거나 하게 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협작꾼이나 거짓말쟁이나 정신 이상자로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 당시 사람들은 진리 찾기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철학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어왔으나 이제 냉소주의가 등장한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 철학자들이 합의한 의견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매우 냉소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래, 무엇이 진리이냐? 당시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데 실패한 나머지 냉소주의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만이 주장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임의로 확장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 길이 좁을 것이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길이 넓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이리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기 이름 앞에다 목사라는 직함을 달고 다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길을 넓히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니 그저 좋게만 생각하며 좋은 미래를 꿈꾸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길을 넓히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주장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공로와 선행과 노력과 성실한 종교 생활로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신을 모시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대단한 진술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 빌립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계시록 3장 14절 말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분은 아버지를 참되고 충성되게 증거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참되고 충성되게 잘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쳐다보면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종종 그릇된 개념을 갖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구하시며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내용의 성경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초연하게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거나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끓이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그분이 강조하신 바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본 그대로 나는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은 나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바는 그분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사랑, 병자를 낫게 하신 모든 치유, 깨어진 인생들을 고쳐주신 일들, 이것들은 모두 아버지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선언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 말과 내 행동은 모두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고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의 행위가 증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모이던 사람들에게 연설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께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니고데모는 그 사실을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행위를 불러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을 믿지 내가 한 일을 인하여는 나를 믿도록 하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신학적 논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는 말씀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그는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 성천하기까지의 사건을 기록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천하시고 난 후 이제 그분은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 지속되는 예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며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낫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절름발이를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걷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본문과 관련된 문제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엄청난 일이며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종종 숫자를 들어 해석을 확대하곤 합니다. 지금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 모두가 나가서 그런 기적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서 사실 때는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몸의 제한성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제한성 중에 하나가 지금 내 몸이 느끼고 있는 바 이 공간적인 제약입니다. 내 몸이 여기서 느끼는 공간은 길 저편까지 포함시킬 수 없으며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도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또 한 인간으로서 나는 내 자신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각자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공간은 그 시점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일 뿐입니다. 이는 모두 우리 몸의 제한성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나가겠지만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퍼지게 될 것이다. 장차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병자를 고치며 절름발이로 걷게 할 것이다. 마태는 인도를 향하게 가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 이외의 제자들은 천하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간다는 점에서는 보다 더 큰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몸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분의 모든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시니 그 사역의 규모와 범위가 보다 더 커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한 번도 팔레스타인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 한 지역에서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로마에 가신 적도 없고 세계 유수의 대도시들을 둘러보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알렉산드리아에 가보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지역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흩어지자 사도들은 로마로 갔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또한 인도로 갔습니다. 페르시아도 갔습니다. 아시아로도 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갔으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적인 면에서 확대된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루스드라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상의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신용카드를 주시면서 가서 아무 것이든지 원하는 대로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의 본성은 나아가 주님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을 내 마음대로 마구 사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곧 세속적이 되고 물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여기서 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소서.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를 위하여 그런 대단한 일들을 해 주시옵소서.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육신이나 욕망을 마음껏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허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유의하기 바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들만 응답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요한 1서에서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계명 지키는 것에 대해 좀 더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앞에 나온 장에 나온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이것이 그분의 계명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안에 다 몽땅 그려져 있느니라.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부인하려거든 먼저 여러분의 집에서 모든 거울을 치우도록 하십시오. 오늘 밤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면 앵글이 큰 카메라를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찍어 사진을 확대하여 벽에 붙여 놓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을 가장 먼저 찾아보려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사진에 나온 자기 모습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진의 호불호를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 내가 눈을 감았다면 그것은 내게 끔찍한 사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들어온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존중하라는 교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히 체득하게 되는 교리입니다. 그에 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리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은 힘들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랑은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제자들은 심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는구나.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며 나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인데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게 되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원어 그대로 하면 파라클리토스라 불리는 보혜사는 부름을 받아 곁으로 와서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란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고 파라라는 말씀은 곁에 또는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아 곁으로 와 서 있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파라클리토스에 잘 어울리는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이것은 히라보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변호사를 부르고자 할 때 파라클리토스를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파라클레토스를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곁에 서서 도와줄 누군가를 필요로 할 경우 여러분은 파라클리토스를 부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때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 곁으로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인데 그러면 그분은 너희 곁으로 다가와서 너희를 도와줄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장차 보혜사께서 오시면 너희 삶 속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 안에 계실 것이며 그분이 너희 옆에서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할 자 없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용된 위로가 없다는 표현은 그 함의가 좀 다릅니다. 이 말은 히랍으로 고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를 황량한 데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방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사실상 아비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으며 너희를 저버리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인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것인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주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부활하였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현현하심으로써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은 산 소망을 제공합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우리는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시며 그분은 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며 아버지와 아들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다시 등장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사랑으로 행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는 약속을 소유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총 40일 중에서 그분이 3일 동안은 무덤 속에 계시겠지만 나머지 37일 동안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가룟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요한은 이 유다가 가룟인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는 이 작은 무리를 떠나 밖으로 나갔으며 지금쯤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은화 30냥을 얻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을 것이며 군사들을 인도하여 감람산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예수께서 그리로 가실 것임을 그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가셔서 늘 기도하시던 그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질문을 한 사람은 가룟인이 아닌 유다였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이며 우리가 의문을 가질 만한 사항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께서는 왜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을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만 말씀하실 뿐 예수님 왜 당신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 보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에 대해 많은 억척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단지 억척일 뿐이므로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는 그와 함께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또 다시 시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니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라는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께서 나의 이해력을 여셔서 성경 내용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내게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알기 위해 실험하고 히브리어 원문을 살피고 하면서 참으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럴 때 갑자기 성령께서 오셔서 이해력을 정리시키시고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바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그분을 옆에 모시고 사는 셈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불러 옆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다 펼쳐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제자들은 그분이 자기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신 후 그 모든 것들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을 그들은 그냥 귀등으로 들어 넘겼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은 모두 귀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은 그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시던 날 그분은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은 메시아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왜 그리 슬픈 얼굴빛을 띠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당신은 이곳에 처음 온 사람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진정 모른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했으며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그 사람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은 그 후 3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 아침에 몇몇 여인들이 이성을 잃었었나 봅니다. 자기들이 그 사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우리에게 와서 그가 살아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아다시피 여자들이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자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오, 이 미련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분은 이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자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 말씀.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말씀들을 복음서에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심을 쫓아 사도들이 거기서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평화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을 열어주실 것이다. 성령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내용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니 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일 것이며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한 말을 들었으니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는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는가? 만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아버지께로 간 것을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연유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였을 것이라. 그런 말을 듣고 울 필요가 무엇이냐? 우리가 우는 것은 그들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는 것은 그들이 아름다운 기억을 우리 삶 속에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더하여 주었으며 그들의 사랑과 우정으로 우리의 삶을 정진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서 서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러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그들이 주님 앞에서 얻게 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일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한 젊은 사람이 사고를 당해 죽었을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이 얼마나 유감된 일인가. 그가 살아갈 날이 아직도 창창한데 말이야. 만일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라면 그는 이 썩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 면전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그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으로 인해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체로 이런 의미라고 믿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니라. 그분이 실제로 이런 언급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보았다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이런 동등성을 가르치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등장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몸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몸 안에서 이 몸의 제한성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몸의 상태 가운데서 아버지의 모든 뜻에 복종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다 굴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몸 안에서 거하시는 것은 인간 몸에 이 제한된 조건 하에 거하시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시고자 함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 주님은 내가 그 위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위치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몸의 한계 안에 계실 때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예언하였노라. 이것은 성서에 나오는 예언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변증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은 만유 안에서 만유를 채우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한 지역에 묶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오늘 밤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께서는 오늘 밤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동일한 시간에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다른 무리들과 함께 계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여기에만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모이는 무리와 함께 계시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은 영원 속에서 시공의 제한성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 온 세상에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러시아, 중국, 유럽 등 각지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분은 지금 온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 영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초월적인 지위로 돌아갈 것이며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경우 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때 너희는 참으로 내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15장과 16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은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 식사 자리를 떠려 하고 있습니다. 막 대화를 끝낸 후 저녁 식사 자리를 떠나 시온산 어딘가로 올라가려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통에 의하면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신 후 분명히 성전 경례를 통과하실 것입니다. 이 축제 기간 중에는 성전 경례가 24시간 개방되어 있었고 온통 불을 밝혀놓고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불을 켜놓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경례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길로 가실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언해 말씀을 해주시던 예수님은 동산으로 올라가기 직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났으니 함께 가자. 이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다. 지금은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 복종함으로써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세상으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증명됩니다. 복종이 바로 사랑에 대한 증명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분의 뜻에 따르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이라 불리는 것 대부분은 실제로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주는 것 대부분은 실제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분의 뜻과 소원을 이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계명을 주셨듯이 나도 너희에게 계명을 주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선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이 세상은 그분의 창조적 권능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 거기 가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을 지배하는 권능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한동안 땅은 사람이 향유하며 책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어 범죄했을 때 아담은 사탄의 뜻과 사탄의 유혹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아담이 사탄에게 굴복하였을 때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사탄을 이 세상에 올 임금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실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난 직후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40주 40야를 금식한 후에 굶주리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분에게 다가와서 이 돌을 보고 명하여 떡이 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탄이 그분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허리를 굽혀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저것들은 내게 속한 게 아니야. 저것들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제안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속전을 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탄의 말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 너는 그 일을 즉시 성취할 수가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으니 단지 내게 고개를 숙이고 나를 경배하기만 하라. 사탄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너는 즉시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가 있다. 단지 나에게 절을 하기만 하라. 그 반대 거꾸로 그는 이 세상을 넘겨주겠다는 매력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곧 올 것이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나는 아버지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구속의 값을 치를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노라. 그것은 나와 함께 영구히 거하는 것이니라. 아버지여, 오늘 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냄을 받아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성령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신 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